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잠에서 딱 깼는데 매일 밤 내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던 가장 친한 친구가 법에 의해서 강제로 영구 삭제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거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친구랑 나눴던 모든 대화 기록마저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 SF 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26년 7월 16일자로 업데이트된 그 중국의 AI, 로봇, 반도체, 통신산업에 대한 방대한 심층 브리핑 자료들입니다. 이 복잡한 정보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쫙 뽑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표면적으로는 칩, 소프트웨어, 또 국가 규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기사들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겉보기엔 좀 파편화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 조각들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AI 산업의 아주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이른바 풀스택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입체적인 그림이 확 드러나는 거죠.
아, 풀스택이요? 이 퍼즐이 단순히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기술 유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당장 청취자분들의 주식 계좌,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기술 환경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지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하드웨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진부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AI 산업을 거대한 식당에 비유하고 싶거든요.
오, 식당 비유 좋네요.
네, 데이터가 식재료라면 반도체 칩은 불을 피우는 주방의 화구인 거죠. 화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썩어 넘쳐도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와, 중국이 주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 즉 CXMT가 상하이 과창판 상장을 확정지었다고 나옵니다. 그 해외 주식이나 중국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여쭤보자면 이 과창판 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과창판은 쉽게 말해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혁신 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전용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돈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요?
공모 규모가 59억 위안, 그리고 초과 배정 시에는 666억 위안까지 늘어나거든요. 이게 달러로 치면 약 85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돈입니다.
아, 잠깐만요. 85억 달러요? 와,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2020년에 SMIC가 세웠던 기록을 완전히 깨버리는 중국 A주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사업 자금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여 변속을 시도하는 겁니다.
기여 변속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뒤처진 기술을 열심히 따라잡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도를 확 흔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빚는 곳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아, 맞아요. 메모리가 부족하죠.
네, 그런데 CXMT는 이미 글로벌 D램 점유율 7.7%로 세계 4위입니다. 이번에 조달한 그 막대한 자본을 AI 서버용 고용량 D램 생산에 쏟아부을 계획인 거고요. 심지어 애플이 자사기기에 이 CXMT의 D램 탑재를 검증 중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죠.
와, 애플에까지요?
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던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력을 그 막대한 자본으로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오, 여기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지금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가격 경쟁 압력에 직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자료를 보면 화웨이의 새로운 AI 칩인 S&950 DT가 올 4분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H20 모델에 비해서 성능은 2.87배나 높은데 가격은 무려 4분의 1에 불과하다군요.
네, 가격 파괴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거대한 자본이랑 저가 하드웨어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왜 한국 증시는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당장 7월 15일만 해도 코스피가 6.24%나 폭등했고 외국인이 2조 원이나 순매수했단 말이에요.
겉보기엔 정말 완박한 모순이죠. 무서운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하이닉스가 축포를 터뜨렸으니까요.
제 말이요. 미국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ADR이 27%나 급등했고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반응하고 산업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좀 분리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KOSP의 반등은 7월 들어서 20% 가까이 곤두박질 쳤던 그 이른바 호르무즈 쇼크 이후에 나타난 기술적 복원 성격이 큽니다.
아, 너무 떨어졌으니까 반등한 거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우위를 미국 시장이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우위요? 아, HBM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자본을 쏟아부어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같은 최상단 기술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당장의 요리 대회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최고급 화구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뛰었다는 거군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SK하이닉스의 ADR이 급등했다고 하셨는데 한국 기업 주식이 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에 레버리지 ETF 생태계가 넓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DR은 미국 주식 예탁증서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굳이 한국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입니다.
아, 일종의 편의를 위한 거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미국 시장에 이 SK하이닉스 ADR을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수익률을 몇 배로 부풀리는 상품이죠. 그리고 인버스 ETF, 이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상장되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수익률을 뻥튀기하거나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판이 아예 미국 안방에 깔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주식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아주 매력적인 놀이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지금 당장은 기술적 우위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CXMT의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화웨이의 저가 공세가 실물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랑 실물시장의 위협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거친 폭풍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주방,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야기는 이쯤 해두죠. 주방을 그렇게 거대한 자본으로 깔고 있다면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요리사, 즉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모델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의 AI 모델들이 진화하는 속도랑 그 가격 파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맞습니다. 중국 모델들은 지금 극단적인 성능하고 극단적인 비용 효율,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성능부터 한번 짚어보죠. 틱톡의 모을사인 바이트댄스가 C댄스 2.5라는 차세대 영상 생성 모델 API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시로 30초짜리 4K 영상을 뽑아내는데 무려 50개의 멀티모달 참조 소재를 처리한대요.
네, 엄청난 기술력이죠.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났던 게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겉으로는 이 모델을 향해서 저작권을 도둑질해서 학습한 결과물이다 이러면서 맹비난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절 논란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뒤에서는 비공개로 이 모델을 몰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앞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 모순적인 태도야말로 이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겁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조차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가져다 쓸 만큼 결과물의 퀄리티나 제작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다는 뜻이니까요.
하긴 돈과 퀄리티 앞에서는 장사가 없군요?
네. 하지만 기술의 진화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딥식 V4입니다.
딥식 V4. 자료를 보니까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코딩이나 AI 개발을 잘 모르시는 평범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한다는 게 실생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뭐 단행본 책 한 권을 통째로 AI한테 던져줄 수 있다는 건가요?
책 한 권 수준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한 번에 통째로 던져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와,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요?
네, AI가 그 방대한 텍스트의 맥락, 즉 컨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기억하면서 분석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 대단하네요.
과거에 AI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비서였다면 이제는 모든 서류를 머릿속에 완벽히 집어넣고 있는 천재 비서가 생긴 셈입니다.
와, 진짜 천재 비서네요. 그런데 이 천재비서의 가격표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료에 따르면 딥식과 피크 시간대랑 비피크 시간대의 요금을 다르게 받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대요.
네, 아주 파격적인 시도죠.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API 요금을 두 배로 받겠다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입니까?
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우버택시 탈 때 비가 오거나 출퇴근 시간에 요금이 껑충 뛰는 피크타임 요금제. 그 서지 프라이싱이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요금제의 도입은 단순히 뭐 돈을 더 벌겠다는 상술이 아닙니다. AI의 추론 컴퓨팅 능력이 이제 택시나 전기, 수도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필수 유틸리티, 즉 진정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야, AI가 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텐센트가 어제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훈연 하이3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자료 보니까 활성화 파라미터가 고작 21B, 210억 개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네, 아주 작은 사이즈죠.
파라미터가 사람 뇌의 시냅스 같은 거라서 보통 수천억 개 단위인 플래그십 모델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뇌를 가지고 어떻게 코딩 테스트에서 자신보다 5배나 큰 모델들과 맞먹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의 진화입니다.
게다가 100만 토큰당 가격이 단돈 1이 아니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원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 거대한 뇌를 무식하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요. 아주 정제된 양질의 데이터만 골라 먹이고 또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에 압축해서 가르치는 지식 증류, 즉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효율적인 학습 기법이 극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식 증류. 액기스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크기로 승부하는 시대에서 퀄리티와 효율로 승부하는 시대로 넘어간 것이고요.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뽑아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딥셋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오는 대신에 중국 SMIC의 7나노 공정을 이용해 자체 AI 추론 칩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한 중국산 칩 위에 자기들이 만든 고효율의 중국산 AI 모델을 딱 얹어서 돌리겠다 이거네요.
네, 완벽한 자급자족이죠.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급자족하는 평행우주의 골격이 완벽하게 짜진 거군요. 자, 이렇게 영리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AI가 등장했다면 이제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어떻게 파고드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통신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통신 3사가 일제히 AI 토큰 구독 상품을 내놓았어요. 차이나 텔레콤은 월 9.9위안, 우리 돈으로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월 1,000만 토큰을 제공한답니다.
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중국의 하루 평균 AI 토큰 소비량이 2024년 초에 1,000억 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무려 140조 개로 불과 2년 만에 1,000배나 폭증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성장 속도입니다.
아니, 하루에 140조라니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 데이터를 소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은 실시간 번역, 문서 요약, 가상비서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능 연산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능 연산을 소모한다.
네, 과거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가바이트라는 데이터 파이프를 파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뇌신경망의 연산 단위인 토큰을 파는 시대로 산업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야, 토큰을 판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AI가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이 그토록 깊숙이 파고들자 거대한 국가 권력이 개입한 거죠.
네, 올 거지 온 거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7월 15일에
중국에서 최초로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두바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맞춤형 AI 에이전트들이 강제 종료됐고 상하이에서만 하루아침에 1만 4천 개의 AI 서비스가 삭제됐습니다.
네, 이 법안의 핵심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상 친밀관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이용자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구 삭제요? 진짜 가혹하네요.
자료에 첨부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가 이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기술의 무한한 확장 능력과 국가의 통제력이 한 화면에서 정면 충돌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유저들이 웨이보에서 갑자기 사라진 AI 친구를 애도하면서 절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어?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저희가 뭐 중국의 억압적인 체제를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실 서구권이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고민하는 문제죠.
한국만 해도 10대들이 캐릭터 AI나 리플리카 같은 가상 연인 챗봇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양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원하는데 단지 중국이 좀 더 빠르고 과격하게 움직인 것 아닐까요? 이게 중국만의 특별하고 악의적인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서구권이나 한국도 미성년자의 AI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규제를 논의 중이죠.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에 있습니다.
방식과 속도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거치고 청문회도 하고 또 법적 유예 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이건 가치관이 편향됐다 혹은 사회적 불안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시장의 논리나 개인의 감정적 혼란 같은 건 배제한 채 하룻밤 사이에 산업의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릴 수 있는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준 겁니다.
와, 하룻밤 사이에 스위치를 내린다?
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건 국가라는 걸 전 국민과 기업들에게 뼛속 깊이 각인시킨 사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AI 자체보다도 그걸 통제하는 국가의 힘이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내부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 거대한 평행우주가 외부 세계를 향해서는 어떤 전략의 체스판을 짜고 있을까요?
내일, 그러니까 7월 17일에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WeiIC 2026, 즉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아주 중요한 무대입니다.
아, 엄청 큰 행사죠?
네, 2018년에 이 행사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AI를 국가 전략의 최상위 의제로 격상시켰다는 확실한 의미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서 세계 AI 협력기구, 즉 WeiICO의 상하이 본부 설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기존의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에 맞서서 아예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모순적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저희는 이 방송에서 어느 쪽 편을 들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품고 있는 팩트의 모순 그 자체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죠.
중국의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어제 사설에서 미국의 칩 규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우리는 AI 분야에 철의 장막에 반대한다, 기술 독점에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이에요. 중국 상무부는 알리바바랑 바이트댄스 같은 빅테크들을 불러놓고 자국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심지어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조차도 국가 안보 심사를 받게 하고 기술 유출을 처벌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이건 미국이 하드웨어 칩 수출을 막는다고 막 욕하면서 본인들은 소프트웨어 모델 수출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양쪽이 똑같은 모양의 거울상 장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국이 하드웨어에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 중국은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형국이죠. 겉으로는 개방과 협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 자국 기술의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아주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정학적 장벽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물리적인 하드웨어나 로봇들은 그 장벽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 중국의 6월 집적회로, 즉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96.1%나 폭증했습니다.
와, 96%요? 두 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인간형 로봇 시장입니다. 리맥스 다이내믹스라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이 최근 2억 달러 규모의 프리IPO를 마쳤는데 기업 가치가 22억 달러로 평가받았거든요.
유니콘이네요, 완전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도 인간형 엔터테인먼트 로봇 루나를 직접 출시한다는 겁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2026년 말에는 로봇 렌탈 시장 규모만 15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로봇이 우리 거리를 돌아다니고 우리 업무를 돕는 미래가 그 상상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중국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통해서 한국 땅에서 현실화되고 있군요.
네,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시작된 거죠.
미국과 중국 양쪽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 사이에 딱 끼어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음 투자처나 비즈니스 전략을 고민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그 압박감이 얼마나 거세질지 정말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풀어본 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하나의 뚜렷한 풍경화가 완성됩니다.
네, 어떤 풍경화인가요?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CXMT의 반도체, 자체 칩과 가격을 후려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딥식, 매일 14조 개의 토큰이 소비되지만 국가가 언제든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생태계, 그리고 독자적인 글로벌 기구를 세우려는 국가 주석의 움직임까지.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중국은 단순히 선진 기술을 뒤쫓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제재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완벽하게 순환하는 거대하고 독자적 AI 풀스택 생태계를 거의 완성해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탐구한 이 거대한 분열의 끝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국이 서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서로 다른 칩과 서로 다른 언어 데이터로 학습한 각자의 AI 인프라를 굳게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단절이 일어나겠죠.
네. 앞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AI에게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 AI가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상하이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 전혀 다른 현실을 대답으로 듣는 시대를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서울의 카페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상하이에 있는 누군가가 인터넷이라는 똑같은 가상공간에 접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져도 AI가 구성해서 보여주는 현실은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평행우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일상과 업무에서 무심코 의존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AI는 지금 어느 우주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밤 스스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